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재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여러 현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 이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비준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미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 등 시리아 사태가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인 YPG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고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러나 YPG를 지난 30년간 터키 내에서 반란을 책동해온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테러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에 따라 YPG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미국과 터키의 전략적 관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터키 정부가 독일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터키의 주둔해 있는 독일군 병력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인지를리 공군기지에는 현재 약 250명의 독일군이 주둔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연합군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해 독일 의회가 1915년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을 오스만 군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자 독일 의원들의 자국기지 방문을 불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리들에게 고급 비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정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한 관련 기사 내용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비밀 정보의 출처나 정보 수집 방식이 논의된 적이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되지 않은 군사작전을 누설한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세르게이 키슬약 러시아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고급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을 되살리려는 공화당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013년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유권자 신분 확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기 투표 선거 기간을 줄여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인권단체 등 반대론자들은 그 같은 조치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오기 어려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범죄 보도로 언론인상을 수상한 자비에르 발데즈 기자가 북서부 시날로아주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마약 밀매와 조직범죄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발데즈 기자는 어제 쿨리아칸시에서 차량 안에 있던 중 무장괴한들이 쏜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남북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이행이 안 되는 이유는 북한 핵도발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7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다음 달 말에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매튜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한국 정부 외교안보 특별임무팀 정우용 단장이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미한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미한 정상회담의 상세한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 경로를 거쳐 추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이번 정상회담이 두 나라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와 우위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틴저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정의용 단장의 회동에서는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미국은 확고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두 나라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며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동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데도 양측은 같은 입장이었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만남 도중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회의장을 방문해 포틴저 선임 보좌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나라 간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미한 정상 간의 전화 통화에 이은 후속 조치를 위해 홍석현 특사를 이번 주 중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사 파견이 양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굳건한 미한 동맹을 다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전화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틴저 선임 보좌관은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조속히 만나 동맹 강화 방안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바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포틴저 선임 보좌관은 청와대 일정에 이어 오후에는 외교부 청사에서 이정규 차관보를 면담한 뒤 취재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포틴저 선임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미한 동맹의 기본적 운영과 관계된 일로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틴저 선임 보좌관 일행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면서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고위 자문단 일행입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완전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취임 후 가진 첫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지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한국을 위해 든든한 친구가 되겠다며 캐나다는 미국이나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로 한반도 모든 사람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3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15일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매우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까지 6차례 채택된 대북결의에 명시된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으로 저항한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부과한 모든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며 다른 회원국도 신속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와 2270호에 명시된 포괄적 조치와 관련해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영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즉시 진지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현 상황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촉진하려는 이사국들과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에 성공한 만큼 지난해 수차례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보단 성능이 향상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체의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의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내용입니다.
최근 연이어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보다는 성능이 향상된 IRBM급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두 재진입에 대한 안정성 여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화성 12형의 시험 발사로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단 분리 없이 1단으로만 발사돼 고도 2,000km 이상 올라갔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며 여기에 엔진 2개 또는 4개를 엮을 경우 미국 서부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단으로만 한 건데 그걸 2단으로 만들어서 엔진 연소 제대로 시키면은 상당히 멀리 나가요. 거의 미국 서부까지 갈 거려. 그다음에 이제 1단에다가 엔진 2개를 엮어서 2개짜리, 4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ICBM 충분히 돼요. 그다음에 거기다 2단을 얹으면. 딱 원래 길이는 그 2단짜리예요. 길이가 길잖아요. 그 정도 길이면 2단 해야 되는데 1단만 했다고. 예. 이제는 그 ICBM 가기 위한 첫걸음을 잘 디뎠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고각 발사한 미사일을 정상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약 5,000km로 추정되고 이는 통상 5,500km의 ICBM에 못 미치지만 이게 최대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연료를 완전히 채워서 시험 발사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인데 김동엽 교수는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땐 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정거리에 맞는 미사일을 개발한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로만 ICBM 여부를 판단하는 건 섣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2호에 어제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 한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ICBM까지는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이것이 ICBM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미사일 개발은 컨셉, 목표를 가지고 사거리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화성 15의 목표는 하위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천에서 7천 정도의 충분히 가능성인 ICBM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의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건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며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ICBM을 향한 계속적인 시험 또는 연구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의 재진입체 기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만큼 이번 미사일을 ICBM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 자체가 ICBM 발사를 위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한 5,000km 날아가는 환경뿐이 안 된 거니까 ICBM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건 실험을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 지역을 타격권에 두는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사거리를 줄이고 고도를 높이는 형태로 고각 발사된 만큼 정상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최대 5,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0에서 4,000km의 무수단 미사일과 사거리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중간 단계라는 평가가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또다시 핵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며 미국을 위협한 데 대해 도발적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고위 외교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발사한 미사일이 대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이라며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도발적이고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hetoric and to make the strategic choice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캐티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5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할 것이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선결 조건이 있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open to credible talks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ditions must change before there is any scope for talks to resume.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열려 있지만 북한과 어떤 범위의 대화라도 재개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최선희 국장은 지난 13일 노르웨이에서 미북 반관 반민 접촉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대화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화하죠.
애덤 세베니는 미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대화 재개 조건을 묻는 BOA의 질문에 지금처럼 핵개발 행보를 계속하고 위협을 고조시켜서는 그들의 목표인 안전과 경제적 발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realize that their current pathway of nuclear weapons.
애덤 스테베니는 그런 목표는 오직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한 간 역대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에 대해 6.15와 14선언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해 합의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설명회에서 남북 간에는 239건의 합의문이 있다며 합의문에는 기본적으로 남북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가자는 생각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합의문 중에는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포함되어 있고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문에도 비핵화가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이라는 남북 간 합의의 큰 틀을 깬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15일 베이징 대사관에서 외신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 합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민족의 근본 리익을 중시하고 북남 합의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 측이 언급한 남북 간 합의는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전임 정부 시절 이루어졌던 제1차와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왔던 6.15 선언과 14선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반면 자신들의 도발에 대해선 미사일 발사는 수뇌부의 결심에 따라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문제와 같은 안보 문제에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협상을 하겠다는 이른바 통미 복남 전술을 쓰고 경제적으로는 남북관계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 등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기존의 대외 전략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계된 문제, 북한 체제의 안정과 관계된 문제는 미국과 협력을 할 것이고 다만 한국과는 실리추구적인 남북관계 형성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게는 기존의 합의 적어도 남북관계가 가장 정점이었던 노무현 정부 시기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핵 문제를 포함하는 큰 틀의 합의는 미국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한국의 신정부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5일 정세 해설에서 한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하하면서 미국과의 문제에 참견하려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처럼 통미 복남 전술을 노고라하는 데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14 정상선언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남북합의 이행 요구를 대화 신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노동신문의 내용은 북한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한국 정부도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반도 주변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새 정부는 이런 점을 북한에 설득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출범 초기부터 경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오늘 미국의 칼 빈슨 항모전단이 지난달 말 한반도 전개 이후 미한 연합훈련을 진행 중이며 훈련 종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보름 이상 머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우호국인 나미비아가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미비아 현지에서 대통령궁 등을 건설한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회사도 언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지난달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총 14페이지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가 권고한 이행 체크리스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나미비아 정부가 각 분야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충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가령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무기와 관련 물질 등에 대한 금수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나미비아의 대테러와 확산 활동 방지법이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고 지난해 12월 2일 정부 공보를 통해 추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사치품 금수와 금융,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안보리 결의도 확고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미비아는 대통령궁과 탄약공장, 각종 기념비 등 국가 주요 시설의 건설을 북한에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행보고서에서 이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회사를 언급했습니다. 나미비아는 북한의 금지된 활동이나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혹은 대량의 현금과 금을 포함한 자금이나 자원의 이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미비아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며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에는 2016년 10월 이전에 공사비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모 회사인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가 만수대 창작사로 위장한 정황을 지적하면서 이런 수법으로 나미비아 내 탄약공장과 군사학교, 국방부 건물 등 군사시설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미비아 정부는 북한이 관여한 모든 공사는 유엔의 제재 발효 이전에 시작됐다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이행보고서에서도 나미비아는 대북결의 2321호 채택 이전인 2016년 10월에 모든 공사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틴 안자바 워싱턴 주재 나미비아 대사는 지난 2월 BOA에 안보리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나미비아 내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다만 안자바 대사는 제재 대상 북한 회사들과의 계약이 종료 마지막 단계라고 말해 이들 회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지난 1분기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석탄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분기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BOA가 분석한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은 약 3,183만 7천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5.3% 증가한 액수입니다. 2016년 1분기 양국 교역액은 약 1,70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러시아는 북한에 약 3,100만 달러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133%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대북 수출 품목 1위는 약 2,200만 달러가 팔린 석탄이었습니다. 석탄은 1분기 러시아의 대북 수출에서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또 2위는 갈탄으로 모두 47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고 원유를 제외한 석유도 12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대북 수입액은 대폭 감소해 올해 1분기 약 4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8% 줄어든 액수입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 품목 1위는 화학 주조물로 약 15만 달러였고 이어 관악기가 11만 달러어치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주 수출 품목인 석탄은 올 1분기에도 러시아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1분기 약 280만 달러어치가 팔렸던 냉동 어류도 올해 1분기에는 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최근 방북했던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방북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북한 당국의 일부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부 진전을 통해 장애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겁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먼저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존엄과 능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장애인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여성 등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장애인들의 법률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평양과 황해남도 봉천을 방문했습니다. 유엔의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유엔 상주조정관실 관계자들과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임무 수행에 중요한 일부 핵심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으며 정신보건시설을 방문할 수 없었다고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번 방북으로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건설적인 관여를 위한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북이 북한 장애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주요 방북 결과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메릴랜드주에서 살고 있는 그레이스 조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 경험이 있었던 조 씨는 어릴 적 기억들 가운데 어렴풋한 장면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림 그리길 좋아했던 순진 무구한 소녀였던 자신에 대한 기억입니다.
중국에서 감옥에 이제 한 15 개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할 거 없으니까 이제 10전짜리 이제 중국 돈 10전짜리면은 아 은으로 되어 있어요. 실버가 벽에다가 이제 글을 쓰면은 이제 연필로 쓰는 것처럼 글이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땅에다도 그림 그리고 벽에다도 그림 그리면서
그림 그려 뭐 하냐는 어머니의 염려에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멀리했다는 글을 쓰죠. 그러나 화가가 되고 싶었던 당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기 때 꿈은 이제 화가였었는데 이제 크면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그림을 왜 그리냐 공부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림 못 그리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안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화가가 꿈이었던 소녀는 이곳 미국에서 대학생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까지 그 꿈을 놓고 살았던 그레이스 조 씨가 듣고 있는 수업은 조형 미술입니다.
미술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긴 있구나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손으로 뭐 자그마한 거 만들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저한테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기를 좋아했던 소녀가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어떤 작품들
있어요? 이 3D 디자인 클래스는 지금 이 봄 학기부터 시작을 한 거라서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가 와이어 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드는 거였어요.
네. 철사로?
네, 철사.
첫 과제부터 만만치 않았는데요. 철사로 신발을 만들라니. 지난해부터 몽고메리 커뮤니티 단과대학의 학생이 된 조 씨는 당시 적잖은 고민을 했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제 다 각자 학생들이 다양한 신발을 이제 만들어 갖고 와서 네 와이어 슈스를 잘 그래서 주인집 아주머니랑 이제 같이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신데렐라는 글라스 슈스 있었는데 그레이스는 와이어 슈스 있다.
서양의 고전 동화 속의 주인공 모진 계모와 언니들 틈에서 고생하다 왕자님을 만나는 신데렐라의 행운의 상징 유리구두. 두 번의 강제 북송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서 잃었지만 조 씨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꿈꾸고 있는 조 씨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남다릅니다. 중국에서 어머니와 떨어져 지낼 때도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려 했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해 온 미국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또래보다 늦고 영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엔옥에서 프로그램을 완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루 5시간 매일 일을 해야 했던 조 씨. 당시 이런 식으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고 숙식을 제공해주며 영어를 가르치는 탈북자 지원단체 엔옥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준비를 할 때요. 이제 시험을 영어 시험을 두 번 봤어요. 근데 두 번 떨어졌어요.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안 되고 해서 그러면은 뭐 재시험 바로 보지 말고 엔옥 가서 공부 좀 하고 와서 또 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 9개월
동안 집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영어 공부에 매진했던 조 씨.
이제 거적 시스템도 이제 잘 되어 있고 또 9개월이라는 시간도 저에게 충분히 있었고 해서 준비를 해서 와서 봤더니 이제 패스했어요 영화를.
조 씨는 당시 성취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직접 뭔가 제 자신으로 술을 떠서 뭐 밥을 먹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좀 직접 얻은 그런 공부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조 씨. 인권운동가로서 영어 간증을 50번은 했다는 조 씨의 실제 영어 실력은?
뭐 지금 뭐 어려운 학과목을 듣기 위한 영어 실력은 충분히 안 되지만
예를 들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이 CNN이 딱 나와.
네.
몇 퍼센트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이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거는 다 알아들어요. 네. 근데 이제 specific word를 알아듣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단어들을 많이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아직 단어는?
네. 단어는 좀 많이 약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왜 저러는구나.
조 씨는 당시 들었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국제 뉴스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침에 한 8시쯤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막 부지런히 막 열심히 씻고 이제 집에서 9시에 나가요. 9시 반까지 이제 수업을 뛰어가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수학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학 수업을 10시 45분까지 듣고요. 그리고 이제 11시 반까지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11시 반에 다시 영어 수업이 시작이 돼요. Grammar structure, essay structure, 영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한국말보다 익숙해진 영어 단어를 사용하며 줄줄이 하루 일과를 설명하는데요. 조 씨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최근 교수님과 논의한 주제 연구 수업을 설명했는데요. 조 씨가 정한 주제는 빈곤국이 환경오염을 만드는가였습니다. 교수님은 주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셨지만 조 씨는 이 문제를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북한에는 환경오염을 만들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버리는 음식물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뭐 있다고 해도 뭐 자그만하게 나오니까 그걸 그냥 태워서 버리는데 그 자그만한 연기가 뭐 환경오염.
점수는 몇 점 받았어요?
B+ 받았어요. 그래머 문제 때문에.
잘했네요.
아, B 선상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올라가 보고 지금 아직도 B를 멈춰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문법 쪽에서 좀 많이 약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 공부.
중국에서 강제 북송당한 200명의 탈북자들의 이름표를 만들었던 미술 과목, 북한의 환경 오염에 대한 연구를 선택한 영어 과목. 조 씨의 주제는 북한으로 모아졌습니다. 평범한 여대생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다양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의미를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뭔가를 시간 들여서 하는데 또 그것도 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다음에 이 학교 프로젝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선택한 이제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그레이스 조 씨의 세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이 미세먼지 걱정에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미세먼지와 황사가 지금 한국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최근 며칠간은 서울에서도 먼 거리에 있는 산도 보이고요. 하늘의 구름이 움직인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말 상당수의 날은 희뿌연 먼지가 아주 가득한 회색 도시였습니다.
네.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있고 황사가 있고요. 또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이 대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 그 쾌청했던 날씨와 맑은 공기로 돌아가는 것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세먼지를 잡으라라는 세 번째 업무 지시를 내려서 한국 사회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가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네.
30년 이상 오래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3월에서 6월 그러니까 황사가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이 봄철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정례화시킨다는 대통령의 처방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일시적 가동 중단에 들어가야 하는 발전소의 경우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폐기시킨다 이런 계획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석탄 화력 발전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여보겠다는 것이죠?
네네. 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응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자 실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현재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소가 10곳이 있습니다. 오래된 발전소의 경우에는 연소 효율도 떨어지고요. 오염물질이 또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사실 미세먼지 한국에서도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네.
이 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상황에 전체 미세량의 1에서 2% 정도에 불과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그 미세먼지지만 이것이라도 줄여서 한국 사람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새 정부의 의지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미세먼지로 인한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듣고 학생들과 학부모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교실과 체육관마다 공기 정화 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양로원 그러니까 어린이와 노인 보호를 위해서 우선 무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중에 한 명이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국민 10명 가운데 한 명이 하루 세 끼를 혼자 밥을 먹고 있는 혼밥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특히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3%가 삼시 세끼 혼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많이 바빠지고 달라졌습니다만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생활 형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 1인 가구로 인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조언을 한 것인데요. 오늘 한국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혼밥 괜찮아요? 혼자 먹는 밥 건강하게 먹기 이런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는 그 자체가 크게 달라진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 행태에 대한 큰 관심을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혼밥족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죠. 또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혼자 먹는 밥을 제대로 잘 챙겨 먹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라면이라든지 빵, 김밥, 샌드위치, 뭐 인스턴트나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서 나트륨 섭취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비만이 될 확률도 높아지고요. 각종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식사에 비해서 혼밥족들의 우울감은 두 배 넘게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전문가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 서울통신 끝 소식인데요. 경주에서 인신공양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인신공양이라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사서나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 전해 내려오던 그 인신공양입니다. 경주 역사유적에서 오늘 그 일반 기자들에게 공개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진 심청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맑은 종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종을 만드는 주조 과정에서 어린아이를 희생시켰다는 그 에밀레종의 설화가 있는데
네.
신라시대 왕궁 성벽 아래에서 유골 형태로 발굴돼 이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오늘 한국 사회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유골이 성벽 아래에서 발굴됐다는 것입니까? 좀 더 자세히 예, 알아볼까요?
네. 그 발굴한 시점은 꽤 시간이 지났고요. 오늘은 그동안의 그 경주 월성 발굴 조사 성과를 공개해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경주의 월성이라고 하면은 서기 101년에 성을 쌓기 시작해서 신라가 망했던 935년까지 궁성으로 쓰였다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발굴하고 또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인신공양의 유골이 발굴된 곳은 월성의 서쪽 지역 성벽 아래입니다. 그 반듯하게 누워있는 남성의 유골 한구, 또 남성 유골을 향해서 옆으로 누워있는 한구의 유골이 나란히 나온 겁니다. 그 한국 성벽 아래에서 인골이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일인데요. 제방을 쌓는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을 주춧돌 아래에 매장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인주 설화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유골이 자리하고 있는 형태가 결박되거나 어떤 저항한 흔적이 없어서 이 사망한 상태에서 묻힌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 경주 지역을 흔히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골 외에도 출토된 유물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 신라의 왕궁 월성을 둘러싼 연못 북쪽에 흙으로 빚은 사람 형태 인형인 그 많은 양의 토우가 나왔습니다.
네.
또 월성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한 목관, 그 목관 위에 여러 가지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뭐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고메뼈도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특별한 씨앗도 있었습니다.
네.
또 사람의 생활에서 늘 쓸 수 있는 그 얼레빗 등 유물이 나왔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눈이 깊고 터번을 머리에 두른 그 페르시아풍의 긴 옷을 입은 토우가 나온 겁니다.
네.
신라시대 당시에는 소두두인이라고 불렸다는 중앙아시아에 살던 이단계 주민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라가 활발한 해외교류를 했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이란은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모임을 갖고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의 주요 충돌 지역에 전투 악화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튜어트 존스 미 국무차관보 대행이 아스타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의 직접 당사국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이 합의의 참여국도 아닙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상황의 악화를 막고 인도적 지원이 방해를 받지 않으며 ISIS와 기타 테러리스트들을 물리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실뢰인은 정치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노력도 지지한다고 미 국무부의 헤더노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은 터키와 러시아 연방이 이번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하고 시리아 반정부 세력에게 비록 지상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이란이 이른바 보장국이라는 이름으로 합의에 개입됐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서의 이란의 행동은 폭력을 부추겼을 뿐 중지시킨 것이 아니며 아사드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시리아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고 노트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합의들이 실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조심스러운 입장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정권이 반대 세력과 민간인들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는 등 지금까지 실행한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의 합의를 준수하도록 확실히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정부 세력 또한 터키를 보장국으로 삼고 알 누스라 전선을 포함한 테러 그룹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알 누스라는 대의 정치와 책임 있는 정부를 바라는 시리아 국민의 정당한 열망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 합의가 폭력을 가라앉히고 시리아 국민의 고통을 종식시키며 정치적 타결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러시아와의 대화가 계속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협상 타결을 위해 유엔 주도하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대화 과정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